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구영이고요.
저는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우입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의 유영만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아파 본 사람만이 전진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도전과 체험이 우리에게 왜 절실한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 2부에서는 생각의 틀을 깨면은 길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은 나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1부에서 교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건 체험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라 였는데요.
네.
실제로는 교육공학과 교수시면서 독특한 전공을 또 만드실 거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유영만의 들이대 학교 저질러 학과 뒷수습 전공. 이거 뭐죠? 이거 김은국 씨 와가지고 들이대요.
이것도 교수님이 또 만드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그 친구 생각하다 죽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명언을 이렇게 바꿨어요. 나는 체험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앉아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네.
뭔가 나가서 행동하고 도전하고 체험하는 사람이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4년제 정규대학에서 가르칠 수 없는 과목들을
네.
제 유학만의 들이대학교 저질러학과 뒷수습 전공에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이대학교에 부속고등학교도 있어요. 아님 말고라고.
아님 말고.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무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도전과 네네. 열정 이런 사람들을 제가 실제로 조만간에 길러내려고 합니다.
일단 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될 사람은 데카르트네요. 그렇죠? 생각하지 말고 같이 뛰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입학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언어의 연금술사세요.
맞아요.
유영만의 들이대학교 저질러학과 뒷수습 전공에다가 아님 말고 고등학교까지. 아, 교수님은 정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 뭐 저지르고 도전하고 그러고 계실 것 같아요. 요즘 교수님께서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고 계시는지 내지는 무엇을 도전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그동안 이제 사실은 그 오지 레이서 뭐 이런 낯선 곳에 이렇게 제가 저 킬리만자로도 올라갔다 왔거든요.
네네.
작년에. 근데 그런 이제 위험한 스포츠 활동은 그만하고요.
네.
이제 연고를 잘 보호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색다른 체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삼행시 책을 내려고 그래요.
삼행시.
어머, 너무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시인은 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삼행시만 전문적으로 짓는 그런 틈새 시장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행시 전문 시인으로 등단해보는 그런 도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삼행시 101장도 한번 열어보고
네.
그다음에 그 삼행시로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비전과 철학을 담아서
네.
자기 인생을 재탄생시키는 이런 것도 해보게 하는 그런 체험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네.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니까 인문학 가지고 삼행시 한번 지어볼까요?
오, 즉석에서요?
즉석에서?
인문학이요?
네. 네. 인문학을 가지고요.
너무 부탁드렸나요?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은
문!
문전 박대하지 않고 뜨더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줍니다.
학!
예, 네. 학대하지 마시고 예. 자학하지 마시고 잘 품어주세요.
와,
와. 아니 제가 이렇게 갑자기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해요.
각본에 없는
책 내셔도 될 것 같아요.
각본에 없는 이런
그러니까요. 그 일본의 오래된 전통의 식구 중에서 하이쿠라는 게 있는데 이제 교수님께 뭐 어떻게 뭐 영만쿠 뭐 이런
하이쿠를 뛰어넘는 삼행시 책 기대하겠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2부 주제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창조적인 상상력입니다. 상상하여 창조하라라는 이 말. 뭐 사실 쉬워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해야지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것 중에 지식보다 상상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을 잘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존 지식이 상상력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남긴 명언 중에 또 하나는 논리는 여러분을 A에서 B로 데려다 주지만 상상력은 여러분이 가고 싶은 어디든지 다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네요.
네. 멋지네요.
그러니까 너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과 10개 중에 3개 먹으면 몇 개 낫느냐고 물어봤던 어떤 학생이 손 들고 기발한 상상력으로 답을 했어요. 3개 남는다는 거예요. 10개 중에 3개 먹으면. 왜냐하면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오.
이런 엉뚱한 발상은 너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틀에 틀 밖에 상상을 할 수 없거든요.
네, 한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하여 창조하라도 일단 상상은 밑도 끝도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현실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게 상상이거든요. 그런 상상이 이제 세상을 바꾸고 문명을 창조해내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상상하여에는 물음표를 찍으셨고
네.
창조하라에는 느낌표를 찍으셨어요.
네.
상상하여 창조하라. 이렇게 물음표, 느낌표. 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네. 관련이 있어요?
물음표는 호기심이고 궁금함이거든요.
네.
상상력과 연결된다고 생각한 거고요. 느낌표는 이제 뭔가 창조가 되는 감동의 느낌표가 딱 찍히는 순간 이제 위대한 창조가 끝나잖아요.
네.
놀랍게도 이 물음표를 이렇게 밑으로 잡아 당기면
길게 늘리면
길게 늘리면 뭐가 돼요?
느낌표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미 물음표 속에 느낌표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아. 네. 묻지 않으면은 뭐 네. 발견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 네. 묻지 않으면 묻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음표가 바뀌면 느낌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표를 바꾸려면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세상을 향해 던지는 물음표로 바꿔야 되는데 이 물음표는 또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게 낚시바늘처럼 생겼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잡는 물고기를 바꾸려면 낚시바늘을 바꿔야 되듯이 내가 세상을 향해 던지는 질문의 그물을 바꾸지 않으면 거기에 걸리는 답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의 물음표가 직선의 느낌표를 낳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한때 기업연구소에서 경영혁신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셨었는데
네.
뭐 기업도 좋고요. 상상력 덕분에 부가가치가 커진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면 좀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링스도
네. 네, 네.
그 밑바닥까지 가서 이렇게 처절한 그렇죠. 그 아픈 체험을 갖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사람 이야기하는 상상력은 타인의 입장,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이렇게 생각해보는 능력. 어디 하버드 대학인가 어디 졸업식 축사에 가서도
네.
실패에서 오는 그런 깨달음의 상상력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야말로 해리포터 그 작가의 수입만 따지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뭐 요즘에는 많이 알려지지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하여튼 두바이
네.
사막에다가 정말 상상력에 꿈을 심어가지고 전 세계 금융이나 이런 것을 허브로 바꿔버렸던 그 세이크 모하메드의 지도자의 상상력.
네.
그 세이크 모하메드 그분이 자체가 시인이에요.
아.
네. 시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그런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 인공인데도 굉장히 예쁘잖아요. 위에서 네네. 쳐다보면.
뭐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정수기가 있는데 맥주 정수기처럼 맥주 정수기를 만드는 그 하이네켄. 그래서. 전 세계 맥주의 경쟁 상대는 맥주 회사가 아니고 물이에요, 물. 예? 그러니까 물통 대신에 맥주를 마시게 하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안 나오고 맥주가 나오게 하는 이런 파이프라인 공사도.
이건 도대체 누가 상상해낸 건가요?
네. 이야, 대단하네요.
재밌네요. 네.
저희가 7월에 철학자 니체에 대해서 얘기를 다뤘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교수님은 니체를 이제 망치 철학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예요?
네, 제가 니체는 나체다 이런 예, 책을 예. 썼었거든요.
네. 네.
그 책이 나오자마자 19금 도서에 걸려가지고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니체를 망치 철학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니체는 기존의 철학을 망치로 가서 깨부셔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새로운 집을 또 짓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철학적인 집을 깨부순 다음에 창조적 파괴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새로운 집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니체는 그래서 망치를 갖고 다니면서 새로운 철학의 집을 짓는. 그래서 망치는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철학의 집을 건설하는 파괴의 도구. 파괴도 그냥 파괴가 아니라 창조적인 파괴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창조적 상상력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창조적 상상력은 평범한 사람도 노력으로 충분히 키워줄 수 있을까요?
네.
있다고
네.
생각하세요?
그 태어날 때부터 창의적인 사람은 몇 사람 없고요. 다 어차피 우리는 IQ 다 세 자리거든요, 거의.
네.
두 자리가 아닌, 두 자리인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세 자리인 사람은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네.
누구나 다 노력만 하면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야, 네. 그래요. 우리 유영만 교수님께서 친절하게도 교수님께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열 가지 비밀을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볼게요.
네.
유영만 교수가 제안하는 상상과 창조를 일으키는 10가지 비밀. 첫 번째, 눈여겨봐라. 두 번째, 마음으로 물어봐라. 세 번째, 안 보여도 참아라. 네 번째, 이미지로 그려라. 다섯 번째는 뒤집고 엎어라. 여섯 번째, 차이를 존중해라. 일곱 번째, 모순을 끌어안아라. 여덟 번째, 이것저것 엮어라. 아홉 번째, 좌우지간 저질러라. 열 번째, 신나게 놀아라. 아, 이 중에서 열 번째, 네네. 좌우지간 저질고 신나게 놀아라가 쏙 바뀝니다. 그 형이 아나운서는 어떤 항목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아, 저는 그 차이를 존중해라, 똘레랑스요. 그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무르익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제가 대학 때만 해도 뭐 좌우지간 저질러라, 난 할 수 있다 이런 거 막 써놓잖아요. 책상에다가. 그랬었는데 요즘 그냥 좀 저도 정미 씨가 선택한 신나게 놀아라.
놀아라?
예, 선택하고 싶네요. 근데 이제 그 유영만 교수님께서 제안하는 상상과 창조를 일으키는 10가지 비밀 쭉 들어봤습니다만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안 보여도 참아라는 뭔가요?
네. 그 상상이 처음부터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제 상상력이 싹이 자랐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화끈하게 다 훤히 보여주면 사람이 상상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저 이해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나오는 원더브라 광고가 있어요. 그
네네네.
광고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고 다 이미지만 보여줘요.
아.
하나 예를 들면 지하철 경계선이 노란 선이 하나 있잖아요.
네.
네, 원더브라 착용한 여성을 위해서 경계선을 뒤에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아하.
자, 상상을 해보세요. 왜 경계선이 따로 하나 또 있을까?
전 알았어요.
네, 알았잖아요.
네.
정미 씨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네. 가습방지턱 두 개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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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아, 기발한데요, 정말.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저게 뭐지? 물음표를 찍었고 안 보여도 참는 거죠. 그러다가 아, 맞아. 느낌표가 찍히잖아요.
맞아, 맞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감 못 잡고 지금까지 네. 계속 고민하는 분들 계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이거 시청자 퀴즈 낼까요?
그러니까 이제 볼륨이 좀 커지다 보니까
네.
이 안전 라인을 좀 더 넓게 확보해라 뭐 이런 그러니까. 의미인 거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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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모순을 끌어안아라.
예, 그러니까 창조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두 가지가 이렇게. 예를 들면 가격을 저 낮추고
네.
품질을 높여라. 그러면 모순되는 것처럼 품질을 높이려면 또 가격이 많이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에서 고객들의 입맛에 맞추려면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여야 되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여러분이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 서너 개 달라고 그러면 몇 개 줘요? 서너 개.
아, 세 개나 네 개?
네
개 주죠.
세 개나 네 개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미국 가가지고 애플 3, 5와 4, 플리즈 그러면 안 주거든요.
아, 뭐 하는 거냐고.
뭐 하는 거냐고.
맞아요,
네가
알겠네요.
원하는 게 세 개, 네 개 이렇게
예,
물어보는데
예.
우리나라
예,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주잖아요.
서너 개.
세 개와 네 개가 이렇게 하나로 끌어놨단 말이에요.
예, 예, 예.
들락날락, 오르락내리락. 예? 그다음에 시원하고 섭섭한 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시원섭섭하다?
네. 시원섭섭하잖아요. 그 두 가지 모순되는 게 하나로 끌어안으면서
네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재밌네요.
네, 네. 재밌습니다. 네.
상상과 창조의 시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재미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2부 문자 주제 하나 드리고 다음 이야기 이어갈까요?
오늘은 상상하는 것이 가진 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요즘 조금 날씬해지는 상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 네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은 무엇인지, 바라는 것, 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발한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즘 상상하는 것은 무엇인지, 꿈은 무엇인지 뭐 간략하게 적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보내주십시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만나고 싶은 책도 추천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유영만 교수의 저서 나는 배웠다, 유영만의 생각 읽기,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나 늘솜 도자기 공방에서 드리는 도자기 저그 보내드릴게요. 자, 노래 한 곡 듣습니다. 이 곡도 유영만 교수님의 애청곡이시라고요. 예, 교수님 어떤 곡 들을까요?
네, 조용필의 걷고 싶다라는 그 가사도 좋고 음률도 좋아서요. 제가 한번 또 걸으면서 책도 읽으시고
네.
책보다 더 소중한 산책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용필의 걷고 싶다. 걷고 싶다. 조용필의 노래였습니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오늘은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의 유영만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수님이 내신 책들, 특히 그 유영만의 생각 읽기를 보면요. 글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제가 예 좀 들어볼까요? 당신은 뭔가에 흠뻑 빠져 살고 있는가? 취해야 취할 수 있다. 상식을 뒤집어야 식상해지지 않는다. 관심은 관계를 낳고 무관심은 경계를 쌓는다. 이런 언어 유희 같은 짧은 글 속에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뭐 아포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짧은 글을 쓰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교수님?
일단 사람들이 긴 글을 안 읽어요. 그래서 한 줄의 메시지, 한 평생을 좌우하는 건 저는 한 문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잡하고 긴 내용보다 짧지만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짧은 글 속에서 긴 호흡을 하면서 생각해보고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반추해보게 하는 그런 의도로 이걸 이제 우리 정유 씨가 얘기했듯이 아포리즘 형태로
네.
네. 쓴 겁니다.
네, 저는 재미없는 의미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고 의미 없는 재미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다. 이 문장이 정말 좋았는데요.
네.
요 그 단어를 방송으로 치환해도 딱 맞고 또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도 너무나 네. 들어맞아서 와, 이 말씀 정말 좋다 이렇게 느꼈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취해야 취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취하면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또 꿈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건가요?
네. 그 시인 중에 보들레르라고 늘 취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서
네.
취한다는 건 이제 술에 취하는 것도 취하는 거지만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흠뻑 빠지는 게 취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흠뻑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 불광불급이라고 미쳐야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한 분야에 완전히 미치면 어딘가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읽어드린 부분 중에서 관심은 관계를 낳고 무관심은 경계를 낳는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그 내가 꿈을 이루고 행복해지려면 사람들과의 관계와 신뢰가 이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네. 저 결혼 초에는 네. 신혼부부가 이렇게 자주 서로 꼭 안아주고 그러는데 이제 네. 시간이 지나면서 안아주지 않잖아요. 그 관심이 있으면 이제 관계 속에 경계가 안 생기는데
네.
이 관심이라는 관계는 자동시계가 아니라 태엽을 계속 감아줘야 되는 수동시계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시계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계 속에서 이렇게 싹을 틔워야 되는데 그
네.
무관심해지면 경계에 이제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관계가 소원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네.
네, 네. 그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들이 교수님 있으세요? 지나온 그 어려운 딜레마 상황에서 교수님을 일으켜 세웠던 다섯 개의 별을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던데요.
네.
예, 청취자 여러분께도 좀 살짝 네. 말씀해 주세요.
이 다섯 개의 별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북두 오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제가 길을 잃었을 때 밤하늘에 다섯 개의 별을 보고 제가 어디로 갈지 같이 판단을 하고 이제 방향 네. 설정을 하는데요.
네.
그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패션, 열정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이노베이션, 혁신이고요. 세 번째가 트러스트, 신뢰. 네 번째는 이제 챌린지, 도전이고요. 마지막 해피니스, 행복입니다. 그래서
네.
영어의 이니셜을 따면은 패션, 이노베이션, 트러스트, 챌린지, 해피니스 해가지고 이제 PITCH에서 피치가 돼요. 피치.
오,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인생에 피치를 올리는 방법은 다섯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의사결정을 할 때도 열정에 비추어서 혁신에 비추어서 그다음에 제가 사람을 사귈 때에도 아, 저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나한테 얼마나 신뢰를 주는지 나한테 새로운 생각을 심어주는 그런 혁신적인 사고를 하는지
네.
그러니까 저는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이 다섯 가지 가치에 비추어서 의사결정을 해요.
네.
그리고 다섯 가지에 비추어서 저의 삶의 체험적 스토리를 만들고요. 다섯 가지에 비추어서 책을 쓰고 다섯 가지에 비추어서 강연을 하고 다섯 가지에 비추어서 사람들을 체인지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의 가치 판단의 기준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핵심 가치, 북두 오성, 열정, 혁신, 신뢰, 도전, 행복 꼽아주셨는데요.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가치들이네요.
네. 뭐 아무튼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라서요. 네. 네.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피치를 올릴 수 있겠네요.
피치를 올릴 수 있고.
와, 대단하세요. 네.
그리고 교수님 책 중에서 남보다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전보다 잘하려고 노력해라. 네. 남과 비교하면 불행해지고 전과 비교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저는 정말 무릎을 탁 쳤거든요. 아,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도 좋은 조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남들처럼 살려고 남보다 잘하려고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학교에 토끼하고 오리가 입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첫날 교과목을 이제 수영하기에 수영. 수영은 오리가 잘하잖아요.
오리가 잘하겠네요.
토끼가 수영을 할 수 없거든요. 네. 토끼 엄마가 오리하고 바로 비교를 해가지고 야 옆집에 오리는 저렇게 수영을 잘하는데 어머머. 너는 수영도 못하냐고 너 바보 아니냐고 그래서 토끼를 여름방학 때 괌으로 특수 과외를 갔다 와요. 수영 강습을.
네? 네.
비교하는 거죠 바로.
네, 그렇죠.
근데 갔다 왔는데 눈 오는 날 산등성이 올라가는 등산 교과목이 생긴 거예요.
아하.
누가 토끼. 제일 신나냐면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토끼가 신난 거예요.
네.
근데 눈 오는 날 산등성이 올라가는 오리는 없잖아요.
네네.
눈 오는 날 산등성이 올라가다가 동상 걸리고 누가 이렇게 찢어지고 그 저 관절염 걸릴 수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오리 엄마가 토끼하고 비교해가지고 야, 옆집에 토끼는 저렇게 눈 오는 날 산등성이 너무 잘 올라가는데 너는 바보 아니냐고. 그래서 이번에는 오리 엄마가 저 겨울방학 때 알래스카로 빙벽 타기 훈련 갔다 와요. 그래서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요. 자, 저마다의 개성과 재능을 갖고 살아가는데 남하고 비교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나답게 사는 비결. 그러니까 나다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색다름에서 나오거든요. 네. 색다름. 그러니까 색달라지면 저절로 남달라지는데 나만의 색깔을 찾지 않고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남다르게 살려고. 그래서 색달라지면 남달라지는 거를 자꾸 남달라지면서 자꾸 색다른 걸 찾으려고 하니까 남하고 비교하니까 내 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네. 교수님이 그 토끼와 오리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지금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듣고 계시는데요. 뭔가를 도전하려는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아이를 바라봐야 될지 재미난 얘기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신 거네요.
네. 하여튼 학부모가 부모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학을 떼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한테 공부만 잘하는 전과목 공부선수로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재능은 내가 하면 재미있는 능력이 재능이거든요. 그 1차적인 책임은 저는 학부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습니다. SES의 달리기 들을게요. 오늘 끝으로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사는 삶입니다. 5년 전이죠. 고두현 시인과 함께 곡선이 이긴다라는 책도 내셨더라고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특별한 계기는 홍대에서 고 시인님하고 같이 술을 마시다가 나는 곡선에 대한 시를 한번 쓰고 유영만 선생님은 아무튼 곡선에 대한 에세이를 써서 시인과 지식생태학자가 이렇게 만나서 한번 글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 뭐 그런 이제 계기가 있었고요. 또 다른 계기는 저도 이제 지난 잃어버린 과거의 시간들을 좀 회복하려고 정말 직선으로 앞만 보고 달려왔었거든요. 그러다가 2007년 제 기억으로 4월 11일 그걸 4.11 사태라고 하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제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잠깐 졸다가 제 차가 폐차돼서
아이고.
예, 갈비뼈도 부러지고 뭐 목도 잘 안 돌아가 그랬었는데 지금 제가 사하라 사막에 간 이유도 부러진 뼈가 40도에서 견디는지 실험하러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아무튼 후유증도 없이 지금 아주 잘 나서.
다행이네요.
네.
그 후에 이제 삶과 방향이 이렇게.
그래서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곡선에 대한 책을 냈는데 조만간 이게 이제 개정 증보판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곡선이 이긴다.
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건강을 되찾기 위해 다시 돈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린 실수를 저지르곤 하는데요. 지인들과 이런 얘기 나누다 보면 좀 쓴웃음 같은 거 좀 짓게 됩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정말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유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미래의 행복을 담보로 현재를 희생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현재 행복한 사람, 지금 재미있고 행복한 사람이 나중에도 재미있고 행복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고진감래 이런 말을 자꾸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고생 끝에 달콤한 미래가 온다 이런 말은 저는 믿질 않아요. 고생 끝에 신경통이나 관절염, 디스크, 통증밖에 안 와요. 그래서 고진통래로 제가 고통통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재미있고 즐겁게 사는 방법은 어마어마한 계획과 뭐든 장비나 엄청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만이라도 가까이서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삶, 그게 저는 제가 얘기하는 곡선적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워낙 교수님께서 뭐 열심히 강의하시고 책 쓰시고 운동하시고 그러셔서 지금도 앞만 보고 직선으로 달리시는 분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했었는데
네.
전혀
달릴 때도 있고요.
네네.
달려야 또 이제 쉴 때도 있고. 네, 그래서
곡선이 이긴다라는 책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요.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이 말부터 익힌다 그러죠. 빨리빨리.
네.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 급한 거 맞습니다. 목표를 향해서는 좀 저돌적으로 행동을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역동적이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만은 부작용도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곡선이 이긴다 책에 담겨 있어서 낭독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정미 씨 음성으로 만나보시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 지도에는 목표, 직선, 빨리라는 세 요소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생존을 보장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좀처럼 이 세 가지를 버리지 못합니다. 실제로 목표를 상실하고 주변을 기웃거리거나 게으름을 피우다가 존재 기반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기업이 부지기수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이 항상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전력 질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으로 질주하다가는 얼마 못가 망가지고 마는데 사람은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 얼마나 오래 고속으로 질주할지를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고속으로 질주하게 되면 에너지만 빨리 닿는 게 아닙니다. 직선주로로만 맹렬히 질주하면 볼 수 있는 것도 극히 한정됩니다.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며 고속 질주를 할 경우 주변의 풍경을 제대로 관찰할 수가 없죠. 반면 곡선주로를 완만하게 운행할 경우 얻게 되는 정보의 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풍부합니다. 다양한 측면을 여러 각도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고속도로만이 아닌 때로는 국도나 뭐 이면도로 산길을 달려보는 여유 이 글을 보면서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 경쟁 위주 직선의 대한민국에서는 곡선으로 산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맞아요.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정말 어려운데요.
네.
특히 공부에 또 입시에 지친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튼 그 경쟁, 효율, 성과, 목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 원흉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직선으로 가서 빨리 남보다 먼저 도착을 했는데 그럼 빨리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선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책에서 지식을 많이 쌓았지만 그 지식이 정말 자기가 곡선 체험을 통해가지고 이리저리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깨달은 지혜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지식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도 똑똑한 사람은 됐지만 똑똑한 자기의 지식이 현실을 변화시키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체험적 지혜로 발전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모두 다 공부라는 하나의 스탠다드 되는 어떤 표준화된 시험을 잘 보고 전 과목을 다 잘하는 공부선수가 돼서 소위 이제 S대학이라고 하잖아요.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 거기 가가지고 S기업, 서울 시내에 있는 기업이 S기업이거든요. 거기에 통계적으로 100명이 취업하면 약 15년에서 20년 동안 추월하고 일을 하면 그중에 약 통계적으로 한 명이 임원이 된다고 합니다. 임원. 임원은 임시직원의 약자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한 명의 임시직원이 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를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후반부에 크게 후회하면서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뒤늦은 깨달음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앞뒤 전후 무엇을 위해서 왜 달려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찰해보고 반성해보는 그런 어떤 깨달음을 한번 같이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곡선 교육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쳐다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도 보고 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도 이런 글도 쓰셨잖아요. 인생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다. 객관식 시험 치듯 살지 말어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참 인상적이에요. 네. 점수로 그리고 등수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시죠.
네, 요즘에 어떤 평등이라는 개념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하고 학교의 성적 등수하고 합쳐서
그 평등
평등이 생겼대요.
아이고.
그래서 근데 인생에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자꾸 객관식 사지선다형 정답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남이 만들어 놓은 정답의 틀에서 벗어나서 저는 정답보다 현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현명한 답이 있거든요. 한 가지 답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다르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다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남이 만드는 답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모든 길도 다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틀린 길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걸어가는 풍경이 다를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남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갇혀 살지 마시고 답을 스스로 찾아 나가는 이런 삶이 저는 진정한 의미의 또 주관식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쟁 사회에서 남의 눈치 안 보면서 살 곡선형 인간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곡선형 인간이 가진 덕목은 무엇인지 유영만 교수님의 두 번째 강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곡선형 인간을 제가 이제 몇 가지로 나눴었는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곡선형 인간은 더디 가도 걱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돌아가도 조급해하지 않고 세 번째는 뒤로 가도 아쉬워하지 않고 네 번째는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그다음에는 내려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에 헤매도 불안에 떨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득도의 경지에 이른 신의 이걸 다 한꺼번에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살다 보면 이런 이제 해안을 깨닫게 되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더디 가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남은 이미 100m를 다 저 출발 목적지에 갔는데 나는 아직도 50m밖에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걸 예를 들면 도로와 길의 차이라고 한번 생각해요. 고속도로에서는 빨리 가는 게 목적이지만 길에서는 천천히 가면서 주변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느림이 빠름보다 빠르다. 제가 킬리만자로에 갔을 때 그 가이드들이 앞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볼레볼레. 우리말로 천천히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볼레볼레 그래서 빨리빨리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더니 걔네들이 한국말을 해요. 볼레볼레 천천히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산지대에 고산증이 안 걸리려면 내 몸이 산에 적응하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갔다가는 오히려 빨리 망해요.
네네.
그러니까 내 몸이 산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올라가면 오히려 더 빨리 정상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단기적인 목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목적을 갖고 살아라. 그래서 숫자로 제시되는 단기 목표 달성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목표 달성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오늘 내가 매출 못 달성 못했으니까 내일 어떻게 막 이런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그런 목표보다는 저는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주는 그 목적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이 더디 가도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돌아가도 조급해하지 않는다. 그 사자성어 중에 이제 우직지계라는 말이 있어요. 우직지계.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다. 그래서 그 또 다른 말에 우회 축적이라고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직선으로 달려가서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 있잖아요. 매가 토끼를 사냥하는데 토끼가 매가 이렇게 상공에 있다가 토끼가 있는 걸 보고 직선으로 밑으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멀리서 토끼를 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쫙 떨어졌다가 에너지를 축적해요. 그래가지고 수평으로 축적된 에너지를 가지고 수평으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시속 320km를 간대요, 매가.
세상에.
그러니까 320km의 시속, 빠른 시속이 나오는 거는 직선으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다시 이제 다시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곡선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러네요.
그래서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 빠른 길이다라는 소중한 지혜를 이제 곡선형 인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뒤로 가도 아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1보 후퇴를 하면 나중에 2보 전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턱대고 앞만 보고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덕에 차가 올라갈 때 멀리서부터 이렇게 그 당장 앞에서 언덕을 발견하면 바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뒤로 뺐다가 다시 에너지를 축적해가지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사하라 사막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모래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래 언덕을 올라가려면 앞에 언덕이 있으면 바로 거기서 전속력을 내가지고 못 올라가요. 다시 뒤로 빼요. 뒤로 한 2, 30m 뒤로 뺐다가 거기서 전속력으로 달려가 힘을
가속도를
붙여서 언덕을 손살같이 올라가야 돼. 그렇잖아요. 이게 또 다시 쭉 미끄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가려면 뒤로 뺐다가 힘을 축적해가지고 다시 가는. 그래서 이게 뒤로 가도 아쉬워하지 않는다.
네네.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네. 네네.
그 다음에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뭐냐면, 그러니까 진정한 실패는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나서 일어서지 않는 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넘어지는 건 내 책임이 아니지만 일어서지 않는 건, 넘어진 다음에 일어서지 않는 건 당신 책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돼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돼지가 이 목표 구조상 45도 이상 목을 못 들어요.
그렇다면서요? 하늘을 못 본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자빠지면. 넘어지는 건 앞으로 넘어지는 거고 자빠지는 건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네, 자빠지는.
그래야지 하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빠져야 실패해봐야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색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걸 다 이렇게. 정말.
근데 우리는 모기를 볼 수 있는데 잘 안 보잖아요. 네. 하늘을. 아, 지금 돼지한테 미안하네요. 예.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다. 네.
이제 내려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자성어 중에 등고자비라고 있어요. 등고자비.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상대방을 높여주면 나를 낮추고 그러면 내가 저절로 높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것이 결국은 높이는 것이고 네. 내려가는 것이 결국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 고은 선생님의 시 중에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갈 네, 때 보았네 이런 맞아, 맞아. 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올라가느냐고 정신없어가지고 주변에 너무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힘 빼고 주변을 보면 아름다운 꽃이 너무 많다. 마지막에 이제 헤매도 불안에 떨지 않는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려면 시계가 필요하고요.
네.
사막을 건너려면 나침반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등산 패러다임으로 사막을 건널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등산도 물론 불확실하지만 사막은 더욱더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등산 패러다임이 아니라 앞이 안 보이는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심장이 뛴다고 생각해요. 미래가 확실하고 내가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를 뻔히 다 알고 있다면
네.
정말 살만 나지 않을 것 재미없죠. 같아요.
네.
오히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자꾸 당해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헤매도 네. 불안에 네. 떨지 않는다.
네.
유영만 교수님의 두 번째 강연이었습니다. 더디 가도 걱정하지 않는다. 돌아가도 조급해하지 않는다. 뒤로 가도 아쉬워하지 않는다.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다. 내려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헤매도 불안에 떨지 않는다. 마음이 좀 든든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런 곡선형 인간으로 살아가면 좋을 이유는 교수님이 핵심 가치로 꼽는 다섯 가지 중에서 행복, 바로 이 행복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닐까 싶은데 네. 정미 씨, 어느 때 가장 행복하세요?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네.
저자분들 만나서 이분들의 모든 경험과 체험과 이런 배우셨던 그 내용들을 담겨있는 책과 얘기를 할 때 네.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오,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진짜요?
하셨어요? 사실은 저는 네.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훌륭한 사람 책을 모시고 네.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그분이 쓰신 70여 권의 책에 정말 녹아들어있는 그 핵심 내용들을 맞아요, 맞아요. 다 들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네네.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저와 똑같이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아, 교수님, 그 행복하려면 어떤 생각 고치면 좋을까요?
네,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네. 한 곡선 부부가 있었는데 직선 부부네, 직선 부부.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꾸며가지고 아파트를 마련했고요.
네.
아파트 베란다도 테라스 카페처럼 꾸몄고 커피 머신도 설치하고 첨단 오디오 시스템 설치하고 물질적으로 갖출 건 다 갖췄어요.
네.
남편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서류 봉투를 집에다 놓고 온 게 생각이 네, 나서 네. 집에 가보니까 네. 가정부가요.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 한 잔 빼가지고 베란다 테라스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 집안의 모든 시설을 누가 즐기고 있어요? 가정부가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부는 목표가 또 생겼어요.
네.
아파트 평수를 늘려야 된다. 휴일 반납 야근 불사해가지고 이제 그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짜먹는 죽을 운전하면서 짜먹어요.
슬퍼요.
빨간불 켜있을 때 빨리 짜먹고 파란불 켜있을 때 짜먹다가 죽었어요. 이 부부가. 그래서 그 집은 가정부가 차지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아,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누려보지도 않고.
어떤 의미로 지금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네.
행복해지려면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못 가진 걸 가지려고 소유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앞만 보지 마시고 지금 네. 갖고 있는 것만이라도 얼마든지. 저는 그래서 제 삶의 철학은 카드를 긁어라. 긁지 않으면 긁힌다. 뭐 이런, 이런 삶에. 어차피 긁을 날도 며칠 안 남았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건 잘못 해석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있는 걸 잘 즐기시면서 사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정말 가슴에 쏙쏙 박힙니다. 행복마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춘다면 내지는 물질적인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은 그렇게 나지 않을까요?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정미 씨, 서평가로서 네. 오늘 만난 유영만 교수님의 책 나는 배웠다 그리고 아직도 배우고 있다에 대한 한 줄평 부탁드릴게요.
원래 오늘 준비해온 게 있었는데요. 네. 이따가 하나 더 추가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연 네. 들으면서 하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하나 적었습니다.
네.
나는 배웠다. 모든 사람에게서. 그리고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쓴 책으로 이렇게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정리를 했는데요.
네.
하나의 더 아까 말씀하셨던 강의하셨던 부분에서 하나 땡겨왔어요. 나는 배우겠다. 수동시계처럼. 계속해서 지식에 네네. 이렇게 태엽을 감아줘야 될 것 같아요. 책으로요.
네네, 맞습니다. 예. 교수님 두 시간 동안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릴까요?
네. 하여튼 인생의 주연 배우가 되려면 배워야 된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다.
아.
사람이 배움을 멈추면 늙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배워야 될 주제를 하나 선정하시고 한 가지가 아니라 아무튼 인생의 시기별로 주제를 계속 바꿔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시고 배우면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청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움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끊임없이 배우시면 누구나 인생의 주연 배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유영만 교수님 그리고 남정미 씨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부, 2부에서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석 특집으로 가슴 따뜻해지는 사랑 이야기 준비했어요. 조선의 부부에게 사랑법을 묻다. 정창권 교수와 함께하게 했습니다. 저희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는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U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장사에게 노래 찔레꽃 보내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토요일 문화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